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 같은 아주 기적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과 대화로만 했는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심해서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어딘가가 우리와 좀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특이하게도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주 잔잔하게 하지만 아주 길게 진행되는 동안에 특별한 뭔가가 일어나는 사건은 없어요.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잔잔하게 하는 그 대화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이 어떤 삶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 여자의 삶이 우리와 어딘가 닮아 있는지, 또 이 여자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여자를 만나주셨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떠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갈릴리로 떠나시는 장면이 4장 앞쪽에서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인기가 많아지신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인기가 많아졌다는 게 바리새인들이 그 알게 된 것이 예수님께 왜 조심스러운 일이었냐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과 어떤 세례 요한을 라이벌 구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몰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갈릴리로 떠나시는데 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었어요.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유대와 사마리아가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지나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지나갔다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대다수가 옛날에 문헌들을 보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적대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통상적인 경로로 이제 갈릴리로 가신 거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서 가십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쫓아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제 살게 하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당연히 자기들의 이방 종교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와서 유대교와 혼합이 되고 또 종교가 혼합이 되고 혈통이 혼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그 역사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냐면 혼합된 혈통과 그 혼합된 신앙을 가진 저급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심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더러워진 잡종들이라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저급하게 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도 그에 대한 상처와 반감들로 벌어진 많은 다툼과 분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이 두 민족이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 분열과 싸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청소년쯤 되셨을 때 벌어진 일인데 유월절 전날에 이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월절 전날 밤에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 성전에 가서 뼈가루를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성전을 더럽힌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심이 굉장히 많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모독인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들의 유월절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유대인 순례자들을 숨어서 기다리다가 죽이고 살해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혼혈인들이잖아요. 혼혈인들이고 이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땐 잡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혈통과 종교가 정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우월감을 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들이 가진 종교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이것을 추측하고 정확하게 이렇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만한 자료들도 많이 없고,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대에는 그 자료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분명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적대적인 관계가 더 극렬하게 표출되고 있었고, 서로에게 싸움과 서로의 미움으로 인해서 서로 아픔을 가지고 있고 분열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시다가 지치고 피곤하셨든지 이제 우물 옆에 앉아서 잠깐 쉬게 되는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살아 숨쉬는 그런 현장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맨 처음에 이제 그들의 위대한 조상이 우물을 팠죠. 그리고 이 우물 지역이 이 조상이 처음으로 이 땅을 소유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또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 이 야곱의 우물은 어떤 지역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또 다윗 왕조에 반역했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 왕조에 반역했던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우물가 옆에는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세웠던 곳이죠. 이 성전을 왜 세웠냐면,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항해서 세운 성전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때 야곱의 우물에 가셨을 때는 이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었죠. 이미 다 무너지고. 그 유대인들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서로 더 높은 곳으로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웠던 그 성전이, 성전의 폐허가 있는 그 그리심산이 보이는 곳. 맨 처음에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역사로 올라가서 그 위대한 조상이 세웠던, 팠던 우물이 있는 곳.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그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우물 옆에 앉아서 천천히 이 우물 주변을, 그리심산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곳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 좋다, 애들이 참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너무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까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아픔과 상처와 죽음과 피가 낭자했던 그들의 싸움의 역사가 묻어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계신 거예요. 너무 아프셨겠죠. 너무 안타까우셨겠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바라보시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너무 그 안타깝고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때가 됐다, 회복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왜 회복의 때가 왔죠? 예수님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아픔과 상처와 무너져버린 그 분열의 이 현장이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정말 평범한 여행길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회복과 그 새로운 무언가가 이제 시작되려고 꿈틀대는 그 순간이 오늘 4장의 첫 부분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하죠. 7절에 보니까 이 여자 어떤 여자냐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에 이 여자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방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죠. 여자는 당시에 아주 낮은 지위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지금 혼자 왔습니다. 당시 여자들이 물길러 올 때에는 이제 보통 무리를 지어서 물을 길러 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왔는데 어떤 학자들이 이제 분석하기를 이 여자가 혼자 물길러 온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학자들은 또 이게 너무 과한 추측이다. 그렇게 따돌림을 당할 만큼 그런 것은 너무 과한 추측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분명한 건 이 여자가 혼자 물길러 온 것은 아마도 사람들과 별로 본인이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도 이 여자가 그 사람들과 별로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아픔과 분열의 땅인 이 사마리아를 회복하는데 사용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면 바로 이 여자를 선택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 영향력 없어 보이는 여자가 정말 별거 없어 보이고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마리아인이고 여자고 또 혼자 물길러 올 만큼 영향력도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부탁을 하시죠. 물 좀 달라. 물 좀 주시오. 예수님 부탁을 하세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실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강압적이고 또 고압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시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그냥 우리와 똑같아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물이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 언제든 예수님의 방법으로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여자의 목마름과 똑같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똑같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선교를 가면 좀 저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일본 같은 나라보다는 좀 못 사는 나라를 가면 뭔가 상하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줘야 되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어떤 위치로 살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움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내가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내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으셨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도 이 여자에게 정말 영향력 없어 보이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도움을 요청하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아지신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정말 겸손하고 멋진 예수님의 사랑을 여자가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9절에 보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의 말투가 굉장히 불쾌한 말투입니다. 그리고 또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말을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실제적인 작은 것들까지도 서로 피하려고 했고 서로 불쾌했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이 여자의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를 하나씩 던지시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자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자가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행세를 보니까 그냥 지쳐서 쉬고 있는 한 유대인 남자를 보니까 이게 딱 봐도 허세거든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허세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허세가 조금씩 있어요. 여자가 딱 보니까 이 사람 허세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서 위대한 조상 야곱의 우물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그럼 당신이 정말 없어 보이는 당신이 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 야곱의 우물은 인간이 스스로 판 우물이고 인간이 스스로 살기 위해 얻어낸 어떤 삶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우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이 여자 눈앞에 있는데 여자가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파놓은 결과물인 야곱의 우물 곁에 계시는데 여자가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생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야곱의 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야곱의 물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물은 어떤 물이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14절 뒷부분에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요한복음의 다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을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인데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니죠.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역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서만 성령이 임하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그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새로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뭘까요? 여기서는 배는 이제 우리 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배는 어떤 것과 동의어로 사용이 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표현은 이 배에서 배에서부터 이런 말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생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성령을 가리키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믿는 자들, 우리와 같은 믿는 자들에게서 믿는 자들의 중심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건데,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서 이 생수의 강, 성령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이 믿는 자들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이 놀라운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대에 죽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만 봐도 죽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죽어가는 생각들이 많고 우리가 매일마다 겪는 문화 속에도 죽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에도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이 그 죽어가는 것들에게 흘러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삶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걸 정리해서 얘기해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과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의 선물을 말씀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물이 죽은 자들에게, 그 썩어진 것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고 신비롭고 놀라운 생명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시죠. 16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 뭐라고 하시죠? 뭘 가지고 와라?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래요. 대화 분위기 좀 괜찮았는데 겨우겨우 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에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여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뚝 하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대화죠? 뭔진 모르지만 갑자기 이 여자의 삶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가 파헤쳐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자를,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또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정상적이진 않은 거예요. 무언가 실패를 했든지, 무언가 숨겨야 하는, 또 별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어떤 현실을 지금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꺼내신 겁니다. 이 여자의 가장 갈증나는 부분을 예수님이 꺼내신 거죠. 어쩌면 이 갈증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노력했던 것들, 이 갈증나는 부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하지만 실패해버렸던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끄집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어떤 실패에 이런 절망적인 것들에 우리를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상처인데도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끄집어내실 때가 있고 그것에 우리가 직면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꽁꽁 싸매고 있던 우리의 어떤 것들이 들춰졌을 때 그 두렵죠. 그 되게 창피하죠. 거짓말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죠, 빨리.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어떤 실패를 들추실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가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두렵고 창피하고 거짓말하고 싶지만 그 앞에 그걸 꺼내고 직면해야 되는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걸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죠. 여자가 조금 얼버무리는 듯한 이제 대답을 하죠.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대답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자가 정답을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에. 여자가 솔직하게 자기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오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정답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얼버무리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냥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이 여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남편이 어딨냐, 네 남편은 도대체 누구냐 물어볼 때마다 이 여자가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마음과 두려움과 상처와 그 절망적인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말이 맞아. 네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이 그 맞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떨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기고 싶을 때라도 예수님께 이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우리를 여전히 목마르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계속 고민하고 그것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내가 의지했다가 실패했던 것들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직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력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가정이고 화목한 가정이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누군가에게는 아내고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다 실패해서 더 이상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춰버리고 싶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살아가면서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목마르게 하고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메말라가고 목말라가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그걸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무섭죠. 두렵죠. 거짓말하고 그냥 나는 괜찮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정답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고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매일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되고 나는 어떤 걸 시도해도 다 실패했는데요. 나는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요. 나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데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영향력 없는 혼자 물길로 왔던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마리아에 흘러갔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흘러가고 우리의 직장에 흘러가고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차고 넘치게 채우실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 안의 목마름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그 성령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메마름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럴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